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체입니다. 요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한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그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갔고 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죽음으로부터 골로새서 1장 그 16절, 18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신데 어디서부터 첫 열매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열매라는 얘기는 본격적인 수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실절에 첫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에 본격적인 수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첫 열매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수확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의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받을 때, 또 바로 그 직전에 무덤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바로 이 본격적인 수확이, 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과 마귀의 권능에 대한 승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These Final Hours 그런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These Final Hours 이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그뭐 곰플레이, 곰TV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줄거리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재난영화 중에 저는 이게 재난영화라 가지고 한번 본 건데 모든 재난영화들은 상당히 극적이거든요. 막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여러 개의 그 아주 그 드라마틱한 반전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재난이 극복되고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재난영화는. 근데 이 재난영화는 재난이 진짜로 발생했을 때 그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이 서유럽에서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그 화염이 뉴질랜드까지 화염이 겹쳐올 때까지 비행기가 오는 속도로 오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 1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린 영화인데 아주 리얼하게 평론가들의 평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리지 않고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이 속박에 매여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가감이 없이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행태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을 쏘는 것으로부터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이 죽음에 쏘는 것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사실상 죽음 자체는 별거 아니라 그래요. 죽음 전에 육체적인 고통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죽는 것그 자체는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나 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과 마귀의 권능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그 말씀을 제가 프린트해 놨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11절. 그 10절까지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기는 육계고 또 동시에 이거 어디 뭐뭘한개 뚫으면은 영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하늘이 계속 나오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다른 모든 그 재림 예수들, 재림 메시아들 전부 가짜라는 것을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기주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이지 육체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영기주의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분의 발이 이 올리브 산에 정확하게 그분의 발이 내려오실 것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재림 메시아들은 전부 가짜다.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갈 텐데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이 처소는 이제 맨션인데 맨션 그죠? 집이라는 거예요, 집.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죠. 처소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 처소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맨션인 것이죠, 맨션. 우리가 거할 그 공간.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적이고 문법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 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이 처소는 물리적인 공간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성경의 내장사전 역할을, 내장사전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다른 곳에 보면 이것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기서 이 장막집은 뭐죠? 몸이죠, 몸. 몸을 집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여긴 건물이라 그러잖아요. 건물. 그죠? 집, 건물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기 또 역시 또 다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아니라 죽고 썩는 이 몸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맨날 썩을 것들 달라고 계속 우리 혼에게 조르고 있는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가 그렇게 조르고 있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임수에 얽매이게 만드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통일한 몸, 그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 이 처소는 이 우리의 이 몸, 새로운 몸,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주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딱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네 가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은 예수시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가 주님을 가장 잘 듣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 그 밑에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redeem, 구속, 무르는 거, 바꾸는 거. 우리 몸이 아직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동일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야, 주님께서 우리 이 새로운 이 몸을 우리 몸을 예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탁탁탁 던져주시겠죠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원아 새로운 몸 받아라 이렇게 탁 주시죠. 이렇게. 그러면 그 몸으로 딱 바뀐 순간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 위로. 그게 휴거죠.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휴거가. 죽죠. 이 몸으로는 저, 두 번째 공간으로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크고 위로가 되는 소원입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우리 자신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그죠?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몸이 늙어가고 있고, 우리 눈이 침침해져 가고 있고, 그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노쇠해 가고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이게 잠깐이구나.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 몸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한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이죠. 그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지?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몸의 구원. 로마서 8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30절,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몸의 구원, 몸의 구원.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3절,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몸의 구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 재림시의 메시아를 말해준 겁니다.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그러죠. 철장의 권위로 통치하신다.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이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 히브리서 1장 6절, 계시록 12장 5절.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오시는 이 메시아. 메시아의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통치하시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우리 몸의 그 구속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에게 있어 부활은 해가지고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에 자신들의 의미로 나에게서 부활을 나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에 이제 딱 쉼표 찍고 더 이상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 가지를 아마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들이 제가 방금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도울 우리 그 김영옥 같은 분들도 읽고 있고 또 많은 종교학 교수들도 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아하, 이런 것들이 뭐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와닿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 때문입니다. 피 흘림. 제가 이게 아마 대학교 때인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진짜로 있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근데 이 기록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 안에서.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저 500여 많은, 많은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봤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식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는지 모릅니다. 사도들,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도가, 사도 요한을,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소식 전하다 죽었습니다. 인도로 가서 전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하고, 로마로 가서 전하고. 이 소식 하나 전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소식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그 삶의 터전들을 버려두고, 세계로 나갔고, 나간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피를 즐기려고 하는 그 사악한 죄로 가득한 그 군중들 앞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고 칼에 죽고 화형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아주 그 또라이, 아주 그 뭐야, 좀 헷가닥 돈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저분이라고 그러면 막 그냥 막, 내가 뭐든지 다막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근데 실제로는 안 살아났어. 근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숨은 버릴 수가 없겠죠.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순교의 피 흘림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논리로도 우리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도 우리 양심에 그립낌 없이 이 부활을 편안하게,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장에 가면 가는 데마다 저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쭉 스토리텔링을 쭉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거의 한 명도 아마 얘기가 없을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형리 전한다고 그런 소식들 가서 전해봐야 마음에 거의 손톱으로 긁는 정도의 자격도 없습니다.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 삶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사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피흘림, 우리 주님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중세 때그 중세 암흑기에 그이 성도들의 피흘림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 부활을 믿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로만 합니다. 이걸로만. 그걸로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사형리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이고, 행위로 구원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까? 어떤 데서는 행위라 그러더만 또 어떤 데는 믿음이라 그러고.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이거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할 겁니다. 제가 가능한.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의 이 피흘림의 외침, 피흘림의 증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전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것만 주님께로부터 받고 내 자신의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이것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거 안 믿죠, 당연히.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 부활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정도 돼서야 명확하게 이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뭘 발견한 것입니까? 기록 속에서, 이 기록 속에서 사도들의 피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정말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이 빚을 지고 있고,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 46페이지까지는 원래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은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게 우리 속에 서 있어야, 이 흔들림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 혼자 있는 그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든 이 달라지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권능이 우리 주님께서 왜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권능을 우리 속에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숙회 해오셨습니까? 아가서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 꼭 해석이신 분, 아니, 그걸 이해를 하려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애하면서, 이해하면서 연애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하면서 막, 우리, 내, 그 집사람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뽀뽀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뽀뽀합니까? 그냥 아가서는 물론 그 속에 상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어떤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대로 살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감정대로 살면 기복이 너무 심해요. 몸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진정성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나 우리의 눈물을 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제일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 딱 그거지. 우리 영보다, 혼의 선택보다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된다. 딱 그거지. 감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울때 울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숙제 꼭 해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다음에 쉼표 찍고 더 이상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사망의 죽음의 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도 빚진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우리의 피 흘림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